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이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죠. 여러분과 제가 많이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표적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 전체 요한복음에 몇 번의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 있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 밖에도 행하신 표적이 너무나 많지만 이것들만 기록하였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여 구원자이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천국 생명을 주시고 천국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이 표적들만 보여준다 하셨죠. 요한복음 12장까지 몇 번의 표적이 나옵니까? 예, 7번의 표적이 나와요. 그런데 그 7번의 표적들 중에 오늘 본문은 몇 번째 표적일까요? 몇 번째? 예, 5번째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5번째 표적인 오늘 본문의 사건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다른 표적들은 다 개별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표적만큼은 네 번째 앞에 오는 표적인 오병이어의 표적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오병이어의 전체 사건 중간에 들어가 있는 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표적을 말씀하실 때 오병이어의 표적과 함께 연결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도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오병이어 표적 직후에 오병이어 표적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종합해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베풀어진 날, 그날 밤에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광야로부터 갈릴리 바다를 건너 다시 가나안 땅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이 베풀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났어요. 큰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정말 크게 두려워하며 힘들게 노를 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바로 풍랑이 그쳤고요. 그 풍랑에서 제자들이 건져졌고요. 배가 무사히 제자들이 가려던 땅, 즉 가나안 땅 가버나움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사건을 덧붙이면 이제 베드로가 자기도 그 물 위를 걷게 해달라. 그건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보통 이 사건만 보고 쉽게 생각하면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어떤 세상 풍파도 잠잠해지고 다 해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예수님만 신뢰하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가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이면 요새 시대에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닌가요?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팬데믹 같은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 세상이 요동칠 때에 풍랑이 있는 바다 같을 때에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시고 그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자. 이렇게 전해야 할까요? 그렇게 이해하기는 너무 쉬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 구절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표적들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요한복음에 나온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저 보이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런데 그 안에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보아야만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그저 세상 수준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듯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알려주고 있는 진짜 복음의 핵심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에 관한 전체 요한복음 6장 말씀 중간에 왜 이 표적이 들어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표적은 오병이의 표적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14절부터 읽었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예수님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정말 장정만 5천명이 넘는 사람을 먹여서 그 예수님이 만들어준 세상 떡으로 먹고 배부른 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14절 15절에 뭐라고 하셨죠?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 아시죠? 모세가 내 뒤에 오는 선지자 한 분이 계실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자기보다 크시니 그 선지자가 왔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왕으로 만들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해 혼자 산으로 떠나가세요. 자신을 세상 임금으로 섬기려는 그들의 죄악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 가십니다. 그들의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그저 그들의 세상적인 피로를 채워줄 세상 임금으로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지만 죄인들의 세상 우상이 되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도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세상 왕으로 예수님을 섬기려는 자들의 죄악된 마음을 드러내셨죠. 뭐라고 그러셨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저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 표적이 의미하는 것을 깨달은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저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는 우상 숭배의 마음.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죠. 저들의 신은 저들의 하나님은 자기 배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왕이라 했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런 죄인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저 자기들의 세상 유익을 위해 세상 우상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 했던 이런 죄인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 왕으로 세우려 하는 자들을 피해가세요. 세상 죄인들의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요. 아니 오히려 그들에게 받으신 건 뭐였어요? 그러한 죄인들에게서는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변했죠? 왜 우리의 세상 왕이 되어주지 않느냐고 화를 내고 예수님을 미워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세상을 주는 분이 아니다라고 전하면은요, 왜 내가 믿는 주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 왕이 되는 것으로 믿지 못하게 하느냐고 화를 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는 세상을 주기 위해 온 왕이 아니다 고 증거하시며 십자가로 가십니다. 요만큼도 여지를 주지 않으세요. 그래 천국도 주지만 세상도 줄게 이런 여지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전에 세상 왕으로 섬기려 했던 그 자들, 이 오병이어에서 우리의 임금이다라고 했던 이 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며 알려주신 진리 복음은 무엇이었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너무 뚜렷해요. 뭘 알려주시려는가가. 왜? 예수님이 직접 그 기적을 풀어서 설교해 주시거든요.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구약의 만나 사건을 재현하시며 뭘 알려주시려는 건가? 예수님을 향하게 하여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 복음이 오병이어 표적의 참 의미였습니다. 다르게 풀 수가 없어요. 이 기적은 예수님이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을 쫓던 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죠? 아, 이 기적이 그런 뜻이었구나. 성자 하나님이 자기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야, 너무나 감사하다. 그깟 세상 떡 없으면 죽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영원한 지옥 심판이구나 하며 예수님을 참 왕과 주님으로 믿고 섬기려고 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더 좋은 걸 주시고 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주시고 자기 생명까지 주시는데 원하질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 소경과 귀머거리였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들에게 왜 그 생명의 떡이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이 구하는 이 세상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그 밖의 소리는 다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영생을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들리지 않았고요. 뭐만 들렸을까요? 이 세상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항상 이래요. 죄인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저희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를 한 것을 이제 성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희한하게 우리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설교에서 전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소망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과 영생을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소리도 전혀 들리질 않았습니다. 안 들려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그 귀를 열어주신 자들만 들을 수 있는 거죠. 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도 많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니 뭘 예수님이 잘못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 복음 전하셨는데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복음은. 아니 이 세상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아니 뭐 천국, 구원, 영생 지금 내 삶하고 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되지 않는 하나님은 왜 필요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만 전하고 예수님만 전하면 별로 원치 않아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어떠했나요?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친 이 사건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일 오병이어의 표적이 알려주고 있는 그 복음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 사건도 올바로 깨달았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둘 다 올바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올바로 깨닫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이 제자들도 당시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렇게 세상적으로 이해했듯이 제자들도 아직 마음이 둔하여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직은. 점점 깨달아 가겠죠. 성령님이 오시면 완전히 깨닫겠죠. 바로 이러한 둔한, 여기 보면 마가복음 6장에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 둔하고 미련한 제자들의 모습을 당시 또 누가 대표하여 보여주고 있느냐. 제자들의 대표로 가장 많이 나오는 자가 누구죠? 베드로. 같은 사건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한테 부탁해요. 다 깨닫지 못하고 복음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는데 뭐라고 부탁했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물 위를 걸으려다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그만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즉 물 위를 걷는 것이 알려주는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으로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모습이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표적과 이 무리를 걸으신 표적이 둘 다 목적이 같고요.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방금 읽은 마가복음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달았다면 이 표적, 무리를 걷는 표적도 깨달았을 것이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비춰보면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메시지로. 둘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두 표적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물 위를 밟고 걸어오신 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도 여러 번 살펴보았고 우리 계시록 말씀 성경 공부에서도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성경에서 물이 가리키는 것, 바다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에서 21절. 이사야서 57장 20절에서 21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죄인의 그 마음이 늘 요동치는 바다 같다.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시편 32편 6절. 이로 인하여 무릎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나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 밖에 여러 구절을 보아도요. 물과 바다는 뭘 가리키고 있느냐, 구약에서.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보여주시냐? 그 죄와 대적과 심판을 가리키는 바다를 밟고 서신 분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다를 밟고 서신 분. 즉 죄를 다스리고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다를 밟고 서시는 것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디서 구약에서 볼 수 있냐면요. 가장 첫 번째로는 노아의 홍수 때예요. 하나님이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신 그 사건. 죄로 심판을 내리시는 것. 다 물바다로 잠기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 바다를 밟고 서신 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 잠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때에도 홍해 바다를 밟고 서신 하나님의 영광.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인들의 현실을 이 물과 바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 물과 바다, 즉 죄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들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완전 타락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심판의 바다에 빠져야 된다는 거죠.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대부분의 본업은 뭐였어요? 뭐 세리도 있었고 뭐 많이 있었지만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바다를 수도 없이 건넜겠죠. 갈릴리 바다를 수도 없이 노를 저어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이 제자들도 엄청난 큰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두려워하며 그 풍랑에 그들을 덮쳐 곧 물에 잠길 지경까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풍랑에서 벗어나 보려고 했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 구약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우리 죄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얼마나 허망한 자들인가. 자신의 실상을 깨닫질 못해요. 그리고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하나님의 심판에 맞서서 열심히 노를 젓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죄인들의 허망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우리 죄인들 가운데에는 물과 바다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20장을 가면은요, 결국은 모든 죄인들이 사단과 그 종들과 함께 다 어디 빠져요? 불바다에 빠져요. 불못. Lake of fire. Lake of fire. Sea of fire. 불바다, 불못에 빠져 영원토록 죄값을 치르며 살아가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거기도 바다예요. 불바다. 지옥 심판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풍랑이 제자들을 덮일 정도로 제자들이 배에서 소망 없이 노를 저어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밟고 걸어 힘겹게 노를 저어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아오십니다. 즉 소망 없이 지옥 심판으로 불바다로 가야 하는 우리 죄인들에게 그 풍랑을 다스리고 바다를 밟고 서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왔으니 이제 두려워 말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승산하시자 풍랑이 그치고요. 제자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고 배가 무사히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까지 가게 돼요. 오늘 보면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가려던 땅, 이것도 중요해요. 그들이 가려던 땅이 어디였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이 갈릴리 동편, 즉 광야였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의 배가 광야에서부터 갈릴리 바다를 지나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구약으로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가버나움에 예수님과 함께 도착한 것입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재현되고 있고요. 마치 구약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이른 이 모습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시편 77편 16절 그리고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무리양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시편 18편 16절에서 17절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시편 저자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친히 홍해바다 가운데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으려는 바닷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애굽군대는 심판의 바다에 던지셨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심판의 바다에서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시어 홍해바다에 물을 밟고 서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습과 닮아있다는 거죠. 같은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갈 때도 보여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디셨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야 하는 요단강의 물이 그들을 덮지 못하고 건너가게 길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에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이 이르게 돼요. 이와 같은 현실이 오늘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도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 읽은 미가서 7장 19절처럼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며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영광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구원주로 강림하신 것입니다. 욥기에 가면은요, 욥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해요. 욥기 9장 8절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오늘 본문의 예수님에게서 바다를 밟고 서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는 모습은 바닷물결을 밟으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죄와 심판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강림하시고 그들 앞을 지나가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다를 위를 밟고 걸어가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에도 이게 나타나 있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니 원어로 하면은요,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 I am.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 그 I am 영광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무리를 밟으시며 무리를 밟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선포하시며 구원자로 강림하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풍랑의 바다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도 일어난 사건입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 강림하시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야 할 풍랑의 바다를 잠잠케 해주셨고요. 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 약속의 땅이 가리키는 천국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덮어야 할 풍랑의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심판에서 건져주셨나요? 그냥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심판의 바다는 그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잠잠하라 해서 잠잠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는 예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표적들이 가리키는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정말 무리를 밟고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를 알려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세례 무슨 뜻이에요?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구약으로 하면 어떤 의미죠? 심판의 의미예요. 내가 받을 세례 물에 잠겨 심판을 받아야 한다. 무리를 밟고 계셔야 되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물에 잠기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내가 왔다. 심판의 바다에 잠겨야 하는 것은 지옥 심판의 불바다에 잠겨야 하는 것은 분명 우리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 자리에서 물에 잠기시고 심판의 바다에 빠져 우리들은 모든 죄와 심판에서 건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현실을 가르쳤던 구약의 한 사건이 생각나지 않나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정말 눈에 보이는 세상 표적을 구하며 세상 영광 구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한테 알려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고 하신 표적이 있어요. 뭐였죠?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 요나의 표적이 오늘 본문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요나 생각나시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탔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배 안에 모든 선원들을 대신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빠지자, 바다에 잠기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풍랑이 잠잠해지고 선원들이 다 살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물에 빠진 요나는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후에 육지로 다시 살아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표적을 보여달라, 우리가 더 세상 임금으로 당신을 섬길 수 있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요나의 사건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사건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인자가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다가 나오시는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우리 예수님께서도 풍랑의 바다가 우리를 덮칠 때에 우리 대신 바다에 던져지시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 지옥의 불바다에 잠기시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심판의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십자가가 예수님이 물에 잠기신 심판으로의 세례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물에서 다시 나오셨다는 거죠. 이제 모든 물과 바다의 권세, 즉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시어 물에서 나오시고 다시 물 위를 밟고 서신 분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전에도 예수님이 영광이 있으신 분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다른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만 하나님 되신 영광으로 무리를 밟고 서신 분이 아니라 거기에 또 누구를 부르셔서 참여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신 우리 성도들을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였고요. 예수님과 함께 물에 잠겨 죽었다가 다시 물에서 나와 물 위를 밟고 물 위를 걸어다니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하신 베드로를 통해 알려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너도 나같이 물 위를 밟고 선 자가 될 거야. 베드로가 그때는 다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물에서 건져지고 심판과 죄의 바다를 밟고 선 자들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풍랑이 있는 바다가 죄와 심판이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연결이 돼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표적과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은 결국 같은 십자가 복음을 담고 있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천국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십자가 복음을 알려주셨는데, 무리를 거르신 표적을 통해서도 자신이 물에 잠기심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생명을 주실 십자가 복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도 깨달았을 것이라. 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비춰봐야만 모든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곳에서 잘못 보면 다 잘못 보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영원한 천국 구원의 현실을 계시록이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기서의 이 바다는 심판의 바다죠. 우리를 덮을 풍랑이나 우리가 빠질 바다가 남아있지 않아요. 심판으로의 세례가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바다가 보여져요. 계시록 5장과 15장에 가면 유리 같은 수정바다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천국의 현실로 보여주십니다. 유리 같은 수정바다는 무슨 뜻일까요? 거울 같은 바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풍랑이 없는, 모든 죄와 대적이 다 멸해지고 다시는 심판이 없는 거울 같은 바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고 있는 천국의 현실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심판의 바다가 남아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바다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심판의 바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죄인들의 영원한 현실입니다. 지옥 심판이에요. 우리는 그 심판의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밟고 선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이에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부터 갈릴리 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무사히 이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도 기쁘게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 본향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린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시고 자신을 우리의 생명 양식으로 내어주시고 우리 대신 물에 잠겨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사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삶으로 지금도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섬기며 어떤 세상의 풍파도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 광야 같은 세상의 배에 함께 승선해 주신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인생에 엄청난 풍랑이 불어도요, 우리가 정말 빠져야 했던 지옥 심판의 풍랑에 비할 수 없는데 우리는 이미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잠시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풍랑들은 이 지옥 심판의 풍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병이 걸리고 뭐 세상이 망하고 아니 우리가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까지 당한다고 해도 우리가 받아야 했던 지옥 심판의 풍랑에 비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건져주셨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천국 본향에 이르렀고 또 이르게 하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 이런 일에서 해결해주고 저런 일에서 해결해줘서 인도해 가시고 고고해서 자꾸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궁극적인 십자가 복음과 천국 복음을 붙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도 다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지고 천국 생명까지 소유한 성도들이, 무리를 밟고선 성도들이 두려워할 것은 없다는 거죠. 이제도 세상의 이 팬데믹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 두려움에 이끌려가잖아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이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왜 생기는 거예요? 잃어버릴까봐. 잃어버릴 것만 생각하면 두렵죠. 세상 것만 생각하면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섬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면 잃어버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주셨고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까지 주셨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죄와 심판에서도 다 이긴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기쁘게 예수님과 함께 노를 저어가며 천국 영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방주가 되시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을 들으시고 성도 여러분도 주님께 기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 그 사랑, 또 그 축복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세상만 바라보며 세상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여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모든 세상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천국 영광을 향해 기쁘게 예수님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더욱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